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시 모세가 처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현재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금 광야의 환경에 광야의 생활에 익숙한 상황입니다. 이 사실도 모세가 훗날 지도자로 서게 되는 또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사실 모세는 태생이 애굽인은 아니었지만 출애굽기 2장에 따르면 애굽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참다 못해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몰래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발각되어서 무서워서 이제 애굽을 도망을 치지요.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만난 사람은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족속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훗날 모세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이후에 40년을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이자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어야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모세를 염두에 두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법과 수사학 등 애굽의 고등 학문을 익힌 사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행하는 이 제사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제사법을 익힌 사람, 척박한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광야 생활에 익숙해 있는 한 사람, 바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세의 전생에는 모두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세의 일생은 모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하심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삶,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삶, 앞으로 살아갈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것이 훈련인지 인도하심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쁘게 살다 보니 생각할 여유도 별로 없고 민감하게 반응도 잘 하지를 못해서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훗날 시간이 흐르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라야 비로소 아,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땅에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모세는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누구의 사위입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족속,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사위로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때때마다 이방신을 향해 제사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각종 절기를 지키고 제사할 때 절차라든가 하는 모습들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워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가 지금 양떼를 치며 사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훈련일 거라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지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이 사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았을 텐데, 우리는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심하게 지금 나에게 임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아니야, 이거 다 운이야,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뭐 세상 사람들도 보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인생들이 있잖아 하고 안 믿어버리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신앙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를 바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는 타오르는 가시덤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대단한 풀이 아닙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같은 이런 건조한 지역에 자생하는 저런 가시덤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시덤불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시내 광야와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땅이 가열이 되면 저절로 불이 붙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에서 불이 일어나는 건 사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특이했던 점은 저 불이 꺼지지를 않고 계속 타올랐다는 것이고 그 떨기나무도 타지를 않고 그냥 제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기이한 현상을 주목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가시덤불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이 가시덤불, 광야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하디 흔한 가시덤불에서 모습을 드러내시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고 무언가 참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걸어가는 곳, 내가 운동하는 곳, 내가 밥을 먹는 곳, 흔하디 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언제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이한 현상을 봐야만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다만 나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는 타오르는 가시덤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시편 139편을 기록한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늘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시편 139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그 다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도 같은 이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교회 안, 교회 밖이라는 공간 개념을 뛰어넘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타오르는 가시덤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축구 경기를 했을 때 같은데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이 대표팀 선수가 골을 딱 넣고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보면서 그런 장면들이 이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 장면이 이제 나왔고 아주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다 이렇게 열광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저 봐라. 얼마나 저 멋진 장면이냐. 저렇게 능력 있는 선수가 골도 넣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모범이 되느냐. 또 저런 게 정말 복음 전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또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한마디 말하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도지 수천 장 뿌리는 것보다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말 한마디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당시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했는데 보통 그런 말들은 아닌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들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지금에 와서 드는 의문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가? 그렇지 않은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흔한 착각은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소위 능력을 갖춘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 어떤 분들은 힘을 갖춰야 된다,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런 운동선수들과 같은 사람들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평범하게 살고 있지, 우리가 뭐 다 뭐 TV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그 어떤 인과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데에는 그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기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혹은 뭐 어떤 경로로 혹은 뭐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이 그냥 믿는 집안이어서 등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계기는 있겠지만 왜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사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31절 32절에 보면 앞에 나오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셨듯이 아브람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이러한 아브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강 저쪽에서 거주해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 당시 족장사회니까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아들도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할 그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세기 12장에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이야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러이러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하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40년을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와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날 하나님이 타오르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어떤 인과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왜 선택을 받은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자신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하기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저와 여러분들인가?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귀하게 들어쓰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부르심은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사랑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상들과 한 맹세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이나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으로 말미암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타오르는 가시덤불, 즉 떨기나무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값비싼 백향목이 아닌 값없는 가시덤불, 즉 떨기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과도 같은 부자 귀족 나라가 아닌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젊고 능력 많은 파릇파릇한 청년이 아니라 80세의 늙은 양치기 모세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저 사랑이었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뒤로 자꾸 미루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결단하지를 못하고 왜 머뭇머뭇 거리십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 나아가겠노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 성장하고 주어진 길을 꿋꿋이 살아가겠노라. 미숙함에서 원숙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타오르는 가시덤불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떨기나무나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그렇게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늘상 살아가던 자리입니다. 누구나 들를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늘상 생활하는 그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살아가는 그 흔하디 흔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요 사명을 행할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상 속의 선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아가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다 모두 다 선교지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만 큰일이 아닙니다. 내가 밟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나의 일터, 나의 학교, 나의 가정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터 속의 선교사들이자 학원 선교사들이며 가정 선교사들입니다. 이른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그 특별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그 안에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두 발을 딛고 일어서는 바로 그 땅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가 선교지이고 거기가 주님 주신 사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같이,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